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사도 요한의 첫 번째 서신의 몇 절의 말씀 앞에 앉아 싸우니 부족하고 무능한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또 함께 나누고 묵상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신 사도들의 글들을 오늘 동일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과 지도하심 속에 깨닫고 이해하고 그 교훈을 밝히 마음에 새기고 또 믿을 것을 믿고 행할 것을 힘써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 육신의 연약한 조건 속에서 환경적인 이런저런 어려움이 없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 연약한 인생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늘 힘있게 씩씩하게 강건하게 낙심치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권적 작정자 섭리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희에게 조금 주셨사오니 그 믿음 굳게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의 지도하심을 늘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는 형제 사랑이라는 중요한 주제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적그리스도의 영, 이단에 대한 경계도 들어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고 그 주제가 썩 어울리는 것 같지 않지만은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믿는 이들 간에는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고 그러나 교회 안에는 때때로 이단 사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날카롭게 분별하고 대적해야 되는 그런 과제도 그런 의무와 또 일도 있습니다. 형제 사랑 1장은 신자의 삶은 빛의 삶이다 그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1장을 요약하면 그럴 것 같고 2장에 이제 형제 사랑은 빛 안에 사는 증거다. 이제 성도들의 삶은 빛의 삶이라고 1장에 말하면서 형제 사랑이 바로 그 빛 안에 거하는 증거다. 2장의 이제 전체적인 요약을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터인데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오늘 제목대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1절 보시다 나의 자녀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크논 그러는데 여기는 테크니온 테크논은 그냥 자녀들이고 테크니온 니오 헬라어의 니오 그러면 어린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little children 그렇습니다. little children 자녀들은 그냥 children이죠. children little children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 괜찮은 말씀이지만 대언자라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라는 우리가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뜻이 금방 들어오지 않는 한자 말이지만은 은혜를 보호한다는 뜻인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그렇게 어떤 번역했습니다. 영어는 다양하게 번역했습니다. 헬퍼부터 돕는 자라는 말부터 또 여기에 마치 변호자 advocate 변호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간혹 설명을 제가 드린 것처럼 칼레오라는 말이 콜 부른다는 말이고 파라는 곁에라는 말인데 파라칼레오라는 동사는 곁에서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재판석 옆에서 변호사가 앉아서 변호해 주는 것도 옆에서 하는 말이 되고 옆에서 또 우리를 권면하듯이 힘내세요, 너무 힘 빠지지 마시고 힘내세요 하고 위로 격려하는 그런 뜻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명사는 여러 가지로 아빠 헬퍼 돕는 자, 혹은 애드보케이트 변호자, 혹은 또 컴포터 위로자, 그렇게 번역, 영어 성경에 다양하게 번역했어요 파라클레토스를. 그래서 위로자도 되고 변호자도 되고 돕는 자, 넓게, 아주 넓게는 돕는 자. 여기에 대언자, 그래서 똑같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그런데 영어 성경들은 대언자, 대언자 이렇게 좀 advocate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 옹호자, 변호자, 그래 변호한다, advocate, 예, 변호자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자가 있다. 뭐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해 주는 대언자도 되지만 대언자 개념보다는 변호자. 그러니까 재판할 때에 법관 앞에서 변호를 해주고 이 사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좀 잘 봐주세요, 잘 참작해 주세요, 그렇게 하듯이 변호를 해주듯이 변호자,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변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요한은 본 서신에서 교인들을 자녀들아, 어린 자녀들아, 아까 테크니온의 복수인 테크니아, 예, 리틀 칠드런, 자녀들아, 어린 자녀들아. 그래서 목사가 나이가 몇 살이길래 교인들 보고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여하튼 그렇게 어린 자녀들아, 2장 1절에 나올 뿐이라 12절, 2장 28절, 3장 7절, 4장 4절, 5장 21절, 몇 번이네, 6번 나오네. 6번 자녀들아. 그의 말투는, 그의 나이가 많았고, 사도 요한이 나이가 글쎄 몇 살이나 됐을 때 썼는지, 80은 넘었는지, 나이가 많았고 교인들에 대한 사랑도 많았음을 보입니다. 정말 나이가 많은 교역자 목사니까 교인들을 대할 때 아들 딸들처럼 나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아, 그래서 자기 손자들 손녀들 될 법한 또 딸들 아들들 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으로 부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진짜 좋은 목사님이겠죠. 저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사랑이 부족한 목사였지만은 좋은 목사님은 그렇게 하겠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또 이름도 막 부를지 모르겠어요. 옛날 원로 목사님처럼, 원로 목사님 여기 일하던 우리 최동욱 전도사한테, 최동욱 목사 지금 된 목사한테 항상 나이가 좀 되지만 동욱아 하고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욱아. 그처럼 이름을 부르면서 친근하게 그렇게 대하는 그런 관계였다고 보입니다. 그는 본 서신에서 교인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2장 7절에 3장 2절, 4장 1절, 7절, 11절, 그것도 다섯 번이나 여러 번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어린 자녀들아,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자, 그는 본절에서 본 서신을 쓰는 목적도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서신을 쓰는 목적,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1절에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분명하죠. 왜 편지를 씁니까? 편지를 쓰는 목적, 책을 쓰는 목적,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죠. 목적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죠.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 한마디로 결국 죄 짓지 않는 바르게 하라고 교훈도 하고, 잘못하니까 그거 안 돼, 그건 잘못한 거야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잡아주고, 결국 의로 교육하는, 의에 이르게, 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함도 받지만 실제적인 의가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이론적으로 예수님 믿고 의롭다움을 받은 것만 가지고 이제는 됐다. 기본권은 받아놨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은 간다. 그런 예, 복음의 도리는 성경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지요. 또 그렇게 생각도 안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칭의의 진리가 중요하지만 칭의를 오용하면 반율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구원파가 될 것입니다. 구원파를 우리가 그것에 그런 약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반율, 칭의만 알고 성화를 충분히 잘 강조하지 않는다면 진지하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강조가 없다면 칭의가 물론 빠져버리면 그건 율법주의로 떨어지게 되지만은 칭의는 강조하지만은 예, 거기에 성화에 대한 교훈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는다면 반율법주의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데 예, 모든 것이 예수를 믿으면 다 된다. 그거는 성경의 교훈이 아닌데 그건 반쪽밖에 안 되는데 예, 칭의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지만은 성경은 지금 방금 읽은 대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그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거를 쓴다. 실제적인 의의 삶, 거룩의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안 짓는 삶을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성화의 목표고 그러나 어려운 그런 싸움의 과정입니다.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내 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조금만 해이하면 조금만 우리가 편안하면 죄 지어버리고 조금만 환경이 예, 죄를 환경이 되면 죄 지어버릴 수 있는 죄는 언제든지 또 마귀는 아까 휴가 가지 않았다고 그랬죠. 마귀는 쉬는 날이 없어요. 마귀는 항상 근무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만 보이면 마귀는 이때다 하고 딱 접근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늘 항상 깨어 있어야지 지금은 괜찮다 하는 순간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후에도 때때로 넘어지고 범죄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여기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면 죄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할 수 있고 범하면 여기에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변호자, 대언자, 아까 변호자, 그래서 변호자가 있다. 변호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앞에서라는 원어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라는 뜻을 가집니다. 앞이라는 보통 단어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에게라는 또는 to라는 그런 에게로 온 에게라는 전지사를 쓰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범죄하는 문제는 성도의 현실적 문제이며 그 대책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과 그것의 계속적인 적용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대속의 주님 구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구주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에게 효험이 있고 그는 현재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샘에 가서 씻는다 그런 표현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함을 얻는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찬송가 가서처럼 날마다 보혈의 샘에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의롭다고 했고 씻어 정결케 했고 또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그 보혈의 샘에서 씻듯이 주의 피로 정결함을 얻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노여하실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것을 싫어하니까 암만 예수님 믿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는 죄니까 죄를 짓는다면 그 죄가 어떤 종류든 십계명에 어디에 저촉되는 죄든지 우리의 연약이 어떤 질병의 죄든지 질병이라고 표현했지만 사람마다 다 건강에 다 다르잖아요. 눈이 나쁜 사람, 귀가 나쁜 사람, 입에 문제가 있는 사람, 목이 아픈 사람, 심장이 나쁜 사람, 간이 나쁜 사람, 콩팥이 나쁜 사람, 온 사지백체가 다 나쁘듯이 그렇죠? 또 손발이 나빠서 무릎관절이 나쁜 사람, 또 발목 복숭아뼈가 지금 아파서 고생하는 성도가 있고 그렇듯이 온 몸이 다 그렇듯이 제일 중요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듯이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십계명을 다 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여기에 좀 부족하고 부모 공경에 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저기에 좀 부족하고 사람이 그 십계명의 각 때문에 또 진짜 온 데 다 부족한 사람은 뭐 그건 큰 죄인이겠지만은 다 다른 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저런 점에 연약이 있는 사람일 수 있죠. 그때에 우리는 나의 의가 되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내가 그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습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의 부족을 용서하여 주소서. 말하자면 그렇게 변호해 주듯이 아무개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의로우신 주님, 의를 이루신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변호자가 되신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화목제물, 헬라어로는 힐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힐라스모스라는 말은 옛날 영어 성경 번역대로 화목제물이 아니고 유화제물, propitiation, 유화제물이라고 번역하면 정확할 것이다. 그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화제물, 아니 어려운데 더 어려, 화목제물보다 더 어려운데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많이 쓰지 않는 단지 하나, 유화라는 말이 어디에 쓰인가? 예, 유화라는 말이 많이 쓰이지 않는 그런 말이지만은 그 단어의 뜻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한다, 누그러뜨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화정책 이런 말은 아직도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유화정책, 부드럽게 서로 상대 국과 좀 부드럽게 그런 외교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는 그런 말에서 쓰이는가요? 그런 유화라는 개념, 네, 유화제물, 성경의 중요한 그러한 속죄, 속죄를 나타내는 성경의 중요한 단어가 네 가지 있다고 그랬죠. 제사라는 단어가 있고, 유화라는 단어가 있고,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고, 화해, 화목이라는 단어가 있고, 네 단어는 성경의 속죄관, 성경의 속죄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그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안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목사나 모든 주의 종들이나 또 직분자들이라면 그 네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알 것이다. 알 것이다. 제사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속상, 그것도 어려운 말이지만은 죄의 법적인 책임을 대신 짊어져서 공의를 만족시킨다. 대리적 형벌을 통해 공의를 만족시킨다. 속상이라는 말, 영어로는 expiation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래서 그 단어가 제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유화라는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에도 나오고 요한일서에 두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propitiation, 유화라는 단어이다. 사도바울로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없는, 거기도 화목제물에 우리가 번역했지만 유화제물, 거기는 힐라스테리온, 같은 어근입니다. 힐라스모스, 여기는 거긴 힐라스테리온, 힐라스모스, 힐라스테리온, 유화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화라는 것이 성경적 속죄의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한 유화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끌어오르는 진노,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노아 홍수처럼 내가 다 40일 홍수로 멸하리라, 내가 불로 이 모든 장망성 같은 이 멸망하는 죄악된 세대를 내가 벌하리라, 그렇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 그 진노가 누그러졌다. 하나님의 끌어올르는 공의의 진노가 만족되듯이 누그러져서 하나님 아버지, 예, 아버지 진노를 가라앉히소서, 가라앉혀서 제가 저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 싸우니 내가 그들의 죄의 벌을 받아 싸우니 진노를 누그러뜨리소서, 가라앉으소서,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원시적인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고상하게 생각하지만은 틀렸습니다. 그들의 관념이, 속죄의 관념, 하나님의 관념, 죄의 관념, 죄의 형벌의 관념이 다 틀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는 형벌적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진노하시는 공의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에서, 소돔 고모라 심판에서, 가나안 7족의 멸망에서, 마침내 마지막에 불의 심판, 지옥의 형벌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진노를 수반합니다. 그러므로 속죄라는 것은 유화인 것입니다. 그 공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죄의 유화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들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유화 제물이 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하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죠. 거기에 세상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는가? 보편 속죄설로 떨어지기 쉽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한다. 만일 보편 속죄설이 하나님의 의미하신 이 속죄의 개념이라면 지옥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형벌을 이미 예수님이 다 받아버렸으면 이 세상에 죄의 형벌은 남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죄의 형벌, 지옥이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한 죄는 아닙니다. 택자들을 위한 죄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또 성경은 그것을 충분히 여러 면에서 증 하나님의 선택의 진리, 하나님의 제한된 속죄의 원리를 교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상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세상의 모든 자들이라고 우리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상, 넓게는 세상이지만 세상을 대표하는 것은 택자들이다. 그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 중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도들을 위해 계속 변호하시는 것은 그의 십자가 대속사역에 근거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죄를 그들이 연약하고 실수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대언자, 변호자가 계시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3절, 4절 보십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사도 요한은 본서신의 앞부분에서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로서 빛 가운데 행해야 할 것과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그 첫 번째 증거로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었습니다. 5절부터 10절에 나와 1장 5절부터 10절에 있죠. 이제 그는 주의 계명을 행하는 일에 대해 강조합니다. 그것도 빛 가운데 행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뿐 아니라 주의 계명을 실천하고 행하는 일. 본절은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 주를 아는 자임이 증거된다고 말합니다. 주의 계명은 곧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가르칩니다. 분명하게 문맥적으로도 분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십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을 주로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주신 십계명의 요약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이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자라고 간주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모르는 자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곧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 서로 사랑함을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요 그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계명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양이다. 하나님의 자녀면 계명 실천할 터인데 안 실천하는 거 보니까 아니니까 그렇지. 예.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5절 6절마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전동 본문의 느낌입니까? 그와 같이라는 말이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속에 온전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사랑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가르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순종할 때 우리 속에서 온전케 되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 얻은 것은 행위로 확증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만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사랑, 그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기분은 좀 안 들지만은 그러나 영어의 표현이나 헬라어의 표현인 이 하나님의라는 소유격은 이것이 주어적인 뜻도 될 수 있고 목적격적인 뜻도 됩니다. 어려운 말을 좀 하고 있죠. 주어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에도 Love of God 그러면 하나님을 love 사랑한다는 말도 돼.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라는 가르친다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온전케 된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런 뜻일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돈이나 육신적 쾌락을 사랑했으나 구원 얻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순종할 때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힘써 실천할 때에 온전케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도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든지 둘 다 의미가 될 것 같은 표현이라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이 증거된다고 말합니다.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주와의 영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주의 생각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며 또 주의 특권을 함께 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께서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지. 주님과 연결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그는 또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버림을 받고 불태워질 것이다. 그것도 경고죠. 믿는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단절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조금 기다리시긴 하죠. 1년, 2년, 3년까지 기다릴지 몰라도 안 되겠다. 땅만 버리겠다. 잘라버리자. 그리고 잘라버릴 수도 있다. 이런 경고죠. 그 요한복음 15장은 예, 좋은 그 비유지만은 무서운 경고도 담고 있는 그런 비유죠.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의 행하시는 대로 죄를 멀리하고 서로 사랑함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죄짓는 생활을 죄짓지 않는 생활을 힘써야 하겠습니다.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죄짓지 않는 삶, 그것이 사도 요한이 서신을 쓴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책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예, 책 많은 사람들은 몇천 권의 책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없는 한 권의 책, 내가 전쟁 나면 들고 가야 할 오직 유일한 책, 예. 또 한 권 정도 또 예비로 하나 두 권쯤 있으면 하나 잃어버려도 또 한 권 꼭 갖고 있어야 될 책, 그것은 성경책밖에 없어요. 오늘날같이 성경이 이제 흔한 시대가 돼서 돈만 있으면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좋은 성경. 저도 그래서 저는 옛날식으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내려가는 책을 읽으니까 요새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보면 아이고 그 어떻게 그렇게 읽느냐, 우리는 옆으로 다 읽는데 이렇게 읽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는데, 익숙해서 이렇게 읽고 옆에 관주가 있고 옆에 마진이라고 여백이 좀 있고 거기다 좀 막 글 쓸 수 있는 이 책이 좋아서, 이 관주 있고 좀 옆에 여백이 넓은 성경이 없는, 요새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여기 전에 계시던 이제 돌아가신 이화자 권사님이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 책을 복사를 해서 몇 개 좀 만들었는데 목사님 한 권 드립니다 하고 우편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곱게 간직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떨어지면, 이거 이제 벌써 몇 번째 떨어졌는데 이거 떨어지면 그 책을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쓴다. 그러고 딱 잘 보관을. 또 서점에 나가서 이런 옛날 책이라도 옛날 거라도 이렇게 옆에 여백이 있고 관주 있고 이렇게 국한문 성경으로 되어 있는 책이 있으면 좀 구입해오세요. 그러니까 전에 전도사님과 누가 가서 그거를 또 하나 구해와서 그것도 또 하나 여분으로, 그래도 아직 읽는 이 책이 아직 좋으니까 이 책을 사용하고 이 책을 곱게 하려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함부로 아마 이렇게 꽂지도 꽂으면 자꾸 망가지니까 곱게 이렇게 항상 가방 속에 이렇게만 넣고, 비가 올까 봐 좀 항상 책 가방을 들고 가는 것은 책 이렇게 채워서 비 안 적게 곱게 조용. 이걸 오래오래 써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이거 쓰면 좋으니까 그렇게 쓰려고 그러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성경을 가장 귀한 책, 그리고 이 책이 바로 죄짓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성화의 매뉴얼입니다. 성화의 교보입니다. 이 책을 열심히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책으로. 그렇죠. 성경의 목적은, 핵심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16절 17절에서 자주 말했죠. 칭의와 구원과 성화다. 넓게 말하면 구원과 성화, 칭의와 성화다. 칭의와 성화가 성경의 사실은 중요한 목표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세요. 그게 첫째고, 둘째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죄짓지 않게 거룩한 삶을 사세요. 그게 둘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것만 알면 반율법주의 떨어집니다 얘기를 했고, 또 그거 빼먹고 그냥 이거 타라 저거 타지 말라 계속 율법 강론 도덕 강론만 하면 그 율법주의 같은 기분이 듭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감격이 기본적인 것이고 칭의의 진리는 기본이고, 칭의와 더불어서 내가 은혜로 받아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는 죄짓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저런 거는 힘쓰고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다 자세하게 모든 문제를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또 익혀서 온전한,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한, 베드로후서에 우리가 읽은 대로 주님 재림할 때 흠과 점이 없는 자로 주님 맞이할 신부와 같이 준비되고 단장되어야 할 것이다. 죄를 멀리해야 되는, 죄짓지 않는 생활을 힘써야 되는 둘째로, 그러나 우리가 죄 지을 때 자, 이 죄짓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때때로 넘어진다. 부족하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약한지. 돈 사랑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이 돈만 이렇게 5만 원짜리 이렇게 있으면은 그 돈 누가 예? 5만 원짜리 예? 또 영어권에서는 100불짜리 빳빳한 새 돈 깨끗한 돈 100불짜리 예? 그거를 몇십 개만 주면 눈이 감동하고 요새는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 금괴를 가지고 부자들은 다 금괴를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고 금괴를 가지고 예?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동하지 말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깨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부자 되는 재테크하는 강의나 하고 교회들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성경하고 거꾸로 가는 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라 예. 부하려 하는 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는데 교회 안에서 무슨 재테크에서 돈 많이 버는 강의를 한다? 세상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성경하고 안 맞게 왜 가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가요? 제가 극단인가요? 그건 세상 가서 다른 데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재테크에서 돈을 많이 버시든지 어떠든지 돈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면 그러고 교회는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을 초월하고 초월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하며 살라 아멘 그렇게 하며 사는 데가 교회고 그렇게 가르치고 실천하는 데가 교회고 목사가 먼저 실천하고 교인들이 또 따라서 아, 그 목사님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사는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둘. 그래서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변호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의 대언자 변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가 넘어져서 코가 빠지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나만 죽으면 된다고 나는 아무 쓸모짝에가 없는 존재라고 자기를 예, 학대하듯이 예, 그렇게 좌절하고 낭망에 빠져 있을 때 아니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의롭다고 하고 너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다고 일어나 머리를 들고 힘을 얻어서 예,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으라고 그렇게 시시하게 죽지 말고 멋있게 살다가 멋있게 순교도 하고 죽으라고 주님을 일하다가 죽는 거 좋죠, 그죠? 저도 이제 은퇴를 하면 강단에 별로 쓰진 않겠지만은 그래 어떻게 하나 은퇴하면 놀고 있지는 않고 아직도 힘이 없지는 않은데 어떻게 하나 그러다 은퇴하면 내가 할 일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데 많다는 말을 못해요 우리 집 사람이 많으면 또 쓰러질까봐 은퇴하면 당신이랑 같이 쉬기도 하고 예, 당신 한 번도 못 해준 어디 가서 저대 조용한 곳 가서 저기도 그럴 테니까 예, 은퇴하면은 11번 설교 내가 안 하고 매일매일 책상에만 앉아 있고 절대로 안 그럴 테니까 안심하고 그러라고 이제 마치 애기 달래듯이 그러긴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할 일이 은퇴하면 여전히 한테로 일하다가 죽어야지 그치? 일하다가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예,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강의를 내가 요새는 뭐 인터넷 혼자 1인 방송하니까 인터넷 강의 막 실시간 강의는 아니라도 하여튼 강의하고 올리는 강의라도 하고 또 책을 예, 영어로 잘 못하는 영어지만 영어로 다 번역할 수 있으면 중요한 책을 다 번역해버리고 예, 전통 보면 신약성경 예, 그런 책도 만들어서 누가 출판해주지 않아도 내가 돈 있으면 돈 모아가지고 그거 책을 몇백 권이라도 찍어서 그냥 서점에 내보내고 또 아니면 인터넷에 올려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PDF 파일을 봐라 하고 참고하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 신학교를 만들지 못했지만은 신학교 누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내가 최대한 활용해서 다 자료들을 강의 아니나 PDF 문서로 만들어서 내가 올리고 그리고 이제 죽어야 하나님 앞에 갈 때 와관이야 저는 뭐 계속 좀 하느라고 하다가 왔는데 부족합니다 그쯤 얘기를 해야지 너 뭐 하고 왔느냐 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놈 다시 돌아가거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야단만 맞죠 그렇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변호자가 계신데 그는 뭐라고 아까 그랬죠 유화제물이다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물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힌 유화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샘에 나가서 씻음 받고 주께서 그 의로우신 주님께서 아버지 아무개 김아무개 이아무개 죄아무개 예 박아무개 아무개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의 중심은 주를 믿는 믿음을 가졌나이다 예, 그의 부족을 용서하소서 제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그것이 씻어주시는 것이고 유화제물의 효력입니다 속죄의 효력입니다 또 셋째로 여기에 그러나 이게 우리가 죄짓지 않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 지키 죄짓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계명 순종의 삶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아는 자고 주를 사랑하는 자고 주 안에 거하는 자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를 안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닐 것이다 와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증거를 제하라 이 본문은 그 증거가 뭐냐 계명 순종이 증거입니다 계명을 순종하느냐 그 계명은 특히 서로 사랑 서로 사랑을 실천하느냐 그대는 서로 사랑함을 실천하고 있느냐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지역사회에서 그 계명을 힘써 실천하는 믿는 이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자들을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어려운 실천하기 어려운 숙제지만 주께서 그것을 교훈하셨으니까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알겠습니다 죄짓지 않는 생활을 힘쓰고 우리가 죄지을 때는 우리의 변호자 되신 예수님 의지하고 그리고 실제로 계명 순종함으로써 죄짓지 않는 삶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라고 교훈하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말씀 조금 해석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사랑하는 종들에게 전해 주셔서 죄짓지 않는 성경책 가지고 우리가 드나들지만 말고 성경이 목적하고 있는 바대로 죄짓지 않는 삶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유화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힘입고 의지하며 바라며 그 보혈의 샘에서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힘을 내어서 계명을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